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또 복된 날을 주셔서 이곳으로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제 아침부터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또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며 공부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이런 교회들이 저희에게 유익하여서 저희가 세상의 어떤 사고와 가치관과 세계관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따라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저희들 또 요리문답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바를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주님께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여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104문이 있습니다. 제가 문 읽고 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답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어떤 태도를,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그 태도가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가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과 관련해서 생각할 것은 이 권위를 다루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의 해설에서 개혁신학자들은 상급자와 하급자의 태도를 다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르시니스도 이미 상급자와 하급자를 다루되 특별히 그러니까 상급자의 권위,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모의 자세, 뭐 교사의 자세, 이런 자세에 대해서 쭉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하급자에 대한 자세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5계명을 아래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자에 대한 그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 계명이 품고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권위에 있는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그들도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가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뜻이다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이런 관점이 교회 안에 계속되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나올 때에는 이걸 상급자에 대한 그 자세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 계명 해설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과 십계명. 네, 십계명의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지요.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것이죠.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이제 다섯 번째 계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불과 분리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도 이웃에 대한 자세이지만 바로 그 기초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의 이 첫 부분, 이 첫 부분이 권위에 대한 자세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기초에 있듯이 당연히 이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이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인정이듯이 거기에 그 연결고리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권위에 대한 인정이 이웃사랑에 대한 첫 출발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단순히 이제 지금 시대는 특별히 이제 사랑이란 개명을 더 사랑이란 단어를 더 좋아하죠. 이제 권위에 대한 단어는 오히려 싫어하는데 오히려 이 십계명은 이웃 사랑의 첫 출발이 권위에 대한 인정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인정이 없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단순히 가정에서의 그 부모의 권위만이 아니라 사회의 권위에게 확대되고, 이 교회는 그렇게 이 십계명을 그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가 6계명, 7계명도 다 그 행위로서 결국 결과가 나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살인이라는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자세, 우리 말에 대한 태도, 이것이 다 그 계명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듯이 이 다섯 번째 이 계명도 뭐 부모님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가정의 부모를 넘어 사회의 권위자에게 확대됩니다. 삶에서 가장 첫 번째 경험하는 권위는 자녀들 위해 세워진 부모의 권위이지요. 아이에게 부모의 의미는 무엇인가 할 때 정말 아기에게 있어서 부모는 전체죠. 자기가 있고 부모가 있고 이 둘밖에 없는 것처럼, 아기에는 그런 것처럼 정말 부모는 그 아기에게는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이죠. 부모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요리문답서는 이 제5계명의 이 적용을 모든 권위자에 대한 자세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이 권위자를 아버지, 어머니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어머니로, 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해서 부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권위를 부여하신 사람들을 삼아 그 중재를 통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권위자를 두어서 그 권위를 통하여서, 사람의 권위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원리죠. 그래서 땅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권위를 위탁받은 이는 합당한 바대로 그 자기가 받은 권위를 행해야 하는 것이고, 권위 아래 있는 이들은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기록을 한다고 하고 안 했는데 출애굽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보시면 그 모세가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의 그 재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는데요. 15절 보시면 이제 14절에 이제 이드로가 물어보죠. 모세의 장인인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래서 15절에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래서 재판이 이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인데 여기 물론 모세이지만 그 일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재판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너 혼자 하면 안 되고 피곤하니까 안 되고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을 또 십부장을 세워서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단순히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위탁하신 바를 따라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권위에 대한 우리가 생각할 바인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합당한 태도입니다. 권위에 대한 합당한 태도는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에서 지금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경을 나타내야 한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경해야 한다가 아니라 공경을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표현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외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그 자세에 대한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권위의 자리에 두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뜻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이 권위에 대한 부분을 그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그 연결 고리로서 권위가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성경에서는 권위에 대한 이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이게 자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라 그리고 갑자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어른에 대한 그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같이 이렇게 병행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권위에 대한 인정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 샘머리는 요즘엔 염색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이렇게 어르신을 말하는 거니까 꼭 흰머리가 아니어도 우리가 어르신에 대한 공경이 이렇게 기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인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 즉 권위에 대한 이 세, 그냥 우리 사람에서 권위에 대한 인정과 그 공경이 기본이 기본 틀이 되는 것이고 그 틀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권위, 사람 사이 사이에서 그 권위를 무시하는 자가 무시하는 자에게 이 말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권위에 대한 인정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요리문답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존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존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사랑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지만, 그러니까 존경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부부 사이에도 예. 이제 저희 그 조병수 교수님 여러분 뭐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제 조병수 교수님이 주례를 하게 되면 하는 말이 항상 이 말씀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좀 과장되게 하면 이런 거죠. 사랑하지 말고 존경해라. 그러니까 존경이 있고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사회가 존경은 빼버린 상태로 사랑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존경이 있어야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기초한 사랑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예. 사랑을 존경이 빠진 사랑을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권위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존경과 사랑이 같이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신실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이제 신뢰하고 부모는 때로 아이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때도 기본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함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요리문답서는 또 정리합니다.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거기다 좋은 가르침이다. 좋은 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리문답서는 혹시라도 있을 그 부모나 상관에 의한 범죄나 부당한 일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좋은 가르침이라는 제안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가르침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그렇다면 순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이 순종을 특별히 강조하는데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말씀, 또 잠언 15장 5절 말씀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승기를 얻을 자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훈계와 또 이런 가르침에 그 권위에 순박할 것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순종을 하는 것이 이 다섯 번째 계명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이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렇게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이 다섯 번째 계명을 해설하면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고려한 것이죠. 부모와 상급자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참 참을 것이 많고 또 인내할 것이 많고 우리 또 뉴스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상황들이 등장하는데 참을 것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반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인내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이들이 또한 우리를 인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참 많이 참는다 생각하지만 또 우리 자신도 어디선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참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마땅히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입니다. 9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 이제 노아홍수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가? 보면은 노아는 여러분 당대의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의인의 가문만이 남은 것인데 이 노아의 정말 이 허물이 드러난 장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는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래서 자기 이제 손자를 저주를 하고 있죠.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우리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지만 그 창세기 9장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장을 시작할 때 인류 이 악한 인류 어려서부터 그 모든 생각이 악한 인류가 결국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9장 1절에 보듯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노아가 볼 때 아니 이 악한 인류를 왜 남겨두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로 18절부터 등장하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인 그 가문이 남은 그 가정에서 일어난 그 허물 그 가장의 허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권위에 대한 권위의 그 허물을 업신여기는 것, 참 조롱한 이런 일들, 이 일이 얼마나 큰 죄로 이 창세기 9장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부모의 약점과 부족을 업신은 여기는 일을 이렇게 죄로 바라보고 있고, 인류에게 이렇게 죄악이 계속되는구나. 홍수 이후에 인류의 죄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인류를 이렇게 두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또 긍휼을 계속 베푸실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26절에서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 권위에 대한 약점과 부족을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그 이렇게 권위에 대한 인정의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그 근거를 말합니다.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즉 우리에 있는 권위가 권위자들이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또 우리의 생각과 뜻을 일치하는 만큼만 우리가 그렇게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다스리기로 뜻하셨다는 것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 위에 있는 권위가 훌륭해서 언제나 참 훌륭한 결정만 해서 얼마나 언제나 정당한 지시만 내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좀 정당하게 돕지 않거나 또는 합당한 일을 지시함에도 미워하는 일은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계명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이 자기 위에 있는 권위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을 명했을 때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또 불의하고 악한 일에는 복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배경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 상급자들에게 합당한 덕목을 이 우루시누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의 요구는 위에 있는 상급자에게 있는 그 권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그 해설서에서 위에 있는 권위를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부모에게는 양육을 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봄이여. 그래서 또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할 것을 아주 세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이런 양육, 보호만이 아니라 훈육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그를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 그것도 부모의 의무에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교사가 어떻게 그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상급자가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 또 통치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 그 일꾼을 부리는 그 주인, 그는 어떤 자세로서 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을 각각의 그 권위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이 이미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합당한 권위의 사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위 문제는 가정과 공동체 또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이 됩니다. 팔즈 교회법은 요리문답서를 52주에 걸쳐서 이제 해설을 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52주로 이제 나누었죠. 그렇게 해설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10주 안에 낭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5번 낭독하도록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그런데 9주 동안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9주 동안에 이제 나누어서 낭독을 하게 했고 마지막 10주째에는 굉장히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10주째 읽은 부분은 뭐냐면 각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 소명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들을. 제가 이런 거 볼 때 이 당시 예배 시간이 정말 길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 시간 길다고 하지만 이때로 돌아가면 진짜 깁니다. 진짜 길죠. 어떻게 낭독을 했는가 보면 이제 첫 번째 이 권세자에 대한 낭독을 합니다. 세상 권세자, 그러니까 요 왕들에 대한 겁니다. 왕들에 대한 것. 두 번째가 재판장에 대한 성경 구절을 낭독하고 세상 권세자와 백성과의 관계. 그래서 세속 권세자와 백성. 그래서 세속 권세자가 할 일은 뭔가 선을 장려해야 하고 악이 세상에 없도록 하는 것이 그 권세자가 할 일이고 백성은 그에 따라서 순복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 또 남편의 자세, 또 아내의 자세, 그다음 부모의 자세, 그러니까 부모가 할 일이 뭐냐, 또 자녀의 자세, 자녀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 일꾼의 자세, 또 가장의 자세, 그리고 청년의 자세,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에서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걸 10주에 한 번씩 낭독을 듣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것을 보고 나니까 이 다섯 번째 계명이 왜 있는가를 더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것이 사회의 정말 기초구나라는 겁니다. 기초.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사회의 틀을 유지하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그래서 부모가 할 일, 또 자녀가 그 부모에 대한 자세, 이것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 근간을 이루는 기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 관계에서의 그 권위 문제를 생각할 수 있죠. 혼인 관계에서의 남편과 아내. 뭐 이 시대는 이렇게 그 남편이 그 권위를 갖는다는 것에 대하여 참 우리 시대는 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런데 또 성경이 또 아내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자세, 또 여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걸 볼 때는 또 굉장히 급진적이거든요. 옛 시대로 돌아간다면 성경만큼 급진적인 자세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는 또 다시 마치 이렇게 남편이 권위를 갖는 거에 대하여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남편에게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네, 그래서 자녀, 부모의 할 일이 있고 자녀의 할 일이 있고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해 권위자가 되는 것이죠. 사회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있고요. 국가에서 정부와 국민의, 이것도 권위 관계이죠. 이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자와 교회 회원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그 직분자에게 권위를 주어서 그에 맞게 그 하나님께 주신 일을 또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우리 전체 공동체에, 그러니까 뭐 가정, 교회, 그 모든 곳에 그 질서에 대하여 주시는 그런 계명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시대가 악해져서 각각 자기 지위에서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거나 또는 악하게 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훼손되고 악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이것이 선하게 되어질 때는 정말 이러한 이 권위로서 세워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권위로서 세워진 질서가 가장 아름다운 질서요. 이것이 왜곡될 때 오히려 이상한 것이고 괴이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권력을 잘못 행사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러나 그 위치에서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또 거기에 보여야 될 또 자세가 마땅히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자녀의 부모에 대한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있는 그 계명임을 우리가 확인했고 거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권위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갖고 또 권위 있으신 분들은 또 합당한 또 일을 하나님께서 받은 그 소명을 또 합당하게 또 감당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이델베르크 유류문답서 특별히 다섯 번째 계명을 살피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헤매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또 변하여서 권위를 우습게 알고 권위를 때때로 악하게 하나 주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권위를 주시고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권위에서 주께서 주신 권위에서 출발함을 또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모든 일터에서 선한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 나라에도 또한 여러 모양으로 이런 정치 또 권력 관계가 있는데 그곳에서 주여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말을 따라서 선한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